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죄인으로 사는 인생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죄인의 삶이고 이들이 소경의 삶이고 이들이 죽은 자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를 보게 하신 그 빛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나는 가끔 뭐 몸은 아프지만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은 자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된 기록인지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믿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은 자의 삶은 그것이 허망하고 허전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빈 껍데기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살아보면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과연 나는 죽은 자라서 이런 것인가? 내가 지금 보지 못해서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나마 그에게 어떤 빛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죽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소경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한평생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덧 70, 80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이렇게 되게 될 때, 그때서야 내가 뭐가 인생을 잘못 살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때 정말 하나님의 그때라마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도 여러분들이 죽은 자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아, 인생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고 이것을 완성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적인 교회 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에서 그냥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그 삶의 방식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방식이고 죽음 속에서 계속 나를 거기서 머물게 하는 방식의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예수를 믿으려면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이유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들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진행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갈 수는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한테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이런 세상 생각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생각으로 바뀌도록 하라 이 얘기를 3년 반 동안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쉽게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도 긴 세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너네들은 세상적으로 누가 큰 자가 되려고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 이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살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넌 그렇게 살아서는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해주고 말씀 들어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기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 생각을 바뀌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자리를 잡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것을 지금 부활이라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자리에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죽었던 자가 그대로 죽은 채로 있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피 흘리고 어떤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수와 싸우려고 무력 투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내가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내 원수한테 당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죽고 살리게 하는 그 가늠자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존에 우리 생각이 죽고 새로운 생각으로 부활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바탕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무슨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겠느냐? 무슨 이유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너희의 자랑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15장 29절이죠.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 구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그 예수 믿다가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산 사람들이 대신 세례를 받는다. 이런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해석 같아요? 아니면 가짜 같아요? 가짜죠. 우선 죽은 자도 틀렸고 세례도 틀렸습니다. 영적인 의미인데 전부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40가지, 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핑계, 그리고 죽은 자의 무덤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백날 믿어도 이 성경 말씀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지금 뭐 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학자들에 의해서 신학이 정립됐으니까 밖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난해 구절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주님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죽는 것보다 주님이 더 늦게 오실지도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믿고 있으면 심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지금 믿고 있는 그 구원과 부활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들을 네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느냐?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네가 정말로 믿어서 그렇게 믿었느냐? 아니면 대충 믿고 어떻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네 심리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믿고 믿어주고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묻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리가 엉터리라는 것이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는데도 그냥 잘 되겠지 하면서 자기 편하게 믿는 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니면서 교리가 너무 허무맹랑하다.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갈등이 있으면은 갈등을 놓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덮고 지나가게 되면 그럼 자기 영혼을 말살시켜버리는 것이고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참다운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산다.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금 교회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죽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여러분 죽은 영혼이 꿈틀대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죽은 자들은 여전히 죽음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하고 여전히 죽은 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음성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죽은 무덤에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듣는 자는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듣는 자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여러분들이 죽고 살고 하는 그 결정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증인이 생겼죠.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하던 그런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수시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간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고 일어나게 됐을 때가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적인 죽은 자에 있다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이해했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세례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무엇을 하긴 합니다. 세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하는 일이 그건 헛되다는 말이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례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죽은 자를 위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깨우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면 죽은 자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다시 그들 안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너희가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전부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의 상징성이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로 인하여서 너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롭게 부활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일어나는 일을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세례를 준다고 해야지 왜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세례를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이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죄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이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이죠.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세례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원자가 구원받는 자하고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세례를 받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자는 구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는 자들도 세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연합해서 받으니까 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세례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세례? 구원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나는 받은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조마조마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이게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답답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끌어갈 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놓고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뜻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저렇게 틀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틀리고 하면서 뺀질뺀질하고 돌아다니는 그들을 보고 정말 몰라서 저들이 저러는 것이라는 그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라 깨달아라 얘기해도 귀 막고 눈 감고 있는데 깨달을 생각 않고 그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얘기해도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이게 이 전하는 자의 입장으로 아는 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내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내가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교린도 교인들과 연합하여서 십자가를 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예수는 지금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생명 주는 자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바울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살아나는데 듣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은 채로 있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안 듣고가 여러분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왜 듣지 못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에겐 들어도 나에게 이익이 없고 내가 손해보고 나 이게 별 관심이 없어 그 생각 때문에 이걸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면은 절대 이 말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서 원한을 가졌다. 말씀을 해서 앙심을 품었다. 말씀을 해서 정말 나는 이 말씀이 싫다. 나를 왜 이렇게 하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교회 나와서 이 말씀 들은 그 시간과 그 들은 정성 저 모든 것이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받는 세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왜 그것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그들을 열심을 내서 세례를 받겠느냐? 열심히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15장 3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들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요즘 위험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주 심했죠. 그래서 그가 고난받은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긴데 한번 거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었고 거기 중에는 또 거짓 형제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경의 세상에 눈뜬 자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눈을 뜬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시끄럽게 구냐 해가지고 이를 배척하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게 내비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을 눈뜨게 해서 제대로 살고 보고 살게 하고자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위험에 처했다. 외부적인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더욱더 걱정하는 것은 그 교회 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지금 읽었던 말씀은 그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편안하게 그냥 나만 구원받고 잘 살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근심, 뭐 밖에서 공격도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울이 자기가 자초하는 위험 요소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요소, 교회 내에서는 내부적인 위험 요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반작용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또 어째요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오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복음 전할 때 자기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경이 소경들의 반란으로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눈뜬 자가 눈뜨라고 얘기를 하고 눈뜨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놓고 반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전부 위험 요소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핍박받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혼자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으로 핍박받은 것은 사실이고 고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복음의 생명을 전한 자들은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고 핍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복음의 특성을 가진 사람,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잘 겪어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일부는 아직까지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하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우리 교회하고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의 자랑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어났다. 고린도 교인들이 깨어났다. 이게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자랑한다고 해서 이거 뭐 그냥 교만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씨를 뿌렸더니 그 씨를 받고 받은 밭에서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가진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단언컨대 내가 너희들 놓고 단언컨대 난 너희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희들 놓고 내가 얘기할 때 자랑 삼아서 얘기했을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진행했던 그 말의 맥락이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들이 있으니까 그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가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저항하는 자들의 어떤 저항에 의해서 죽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하면 이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들이 또 부활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위험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전하는 자들의 죽음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산다고 말씀을 듣고 나는 날마다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그런 전제하에서 죽는다고 하게 되면 바울처럼 생명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세례도 양면성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것도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너희를 두고 자랑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죽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성상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들은 자기 티셔츠에 I die daily라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좀 특이해서 티에 새긴 그런 모양인데 사실 그 얘기는 나는 나의 죽음을 가고 나는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은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죽어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은 생각한데 I die daily라는 그 의미를 알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쓰기는 쓴 건데 그들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표어대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나는 매일 죽는다고 말하는 그 바울을 만나야 되겠죠. 그죠? 바울을 만나서 그도 매일매일 죽어나가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난 매일 죽는다.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처럼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난 날마다 죽노란 그 말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그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거,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자랑 삼아서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이고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낑낑대는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자랑 삼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랑 삼아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난 죽어야 될 것이 많아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한 얘기는 바울이 개인이 어떤 열심을 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위험에 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매일 죽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복음의 특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반대나 핍박에도 무릅쓰고 당연하게 그냥 위험에 상관없이 그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죽은 자에서 부활해서 남은 인생 날마다 죽는 그런 복된 자들로 이제 거듭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러한 부활 생명을 바울과 같이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